이집트에서 BOA 뉴스입니다. 이집트에서 대기 중이던 구호품이 가자지구로 반입됐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구호품을 실은 트럭 약 20대가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가자지구로 건너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국경이 제한적으로 남아 개방된 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2주 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물품에 대한 가자지구 반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1차 구호품에 식량과 물,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가자지구로 진입한 트럭에는 의약품과 식량 등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라파 국경 검문소에서 구호물품들을 점검한 뒤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내에는 물도 음식도 약품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이 필요한 200만 주민들이 포화를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라파 국경 검문소에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을 위한 수백 톤의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200여 대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태운 일본 수송기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이스라엘을 출발한 일본 항공자위대 공중급유 수송기가 요르단과 싱가포르를 거쳐 이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일본인 60명과 한국인 18명, 그리고 이들의 외국 국적 가족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보내 한국인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을 한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국민을 수송기에 탑승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현재 800여 명의 일본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추가 대피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 항공기 2대가 인근 국가에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소 바이러스성 질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오늘 한국 방역 당국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 스킨병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충남 서산에서 사육 중인 소 4마리에서 럼피 스킨병을 확인하고 소 4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어 오늘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에서 각각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한 것입니다. 럼피 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는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과 불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사율은 약 10% 이하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럼피 스킨병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외교관이 대거 인도에서 철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대폭 감축하라는 캐나다에 대한 인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 외교관들이 인도에서 떠났다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견 해결을 위해선 현장의 외교관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인도 정부에 캐나다 외교관 감축을 주장하지 말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 정부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양국의 상호 외교관 수가 같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 측에 외교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19일 인도 주재 자국 외교관 62명 중 41명을 귀국시켰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이번 갈등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있었던 시크교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가 반발하며 양국 관계는 최근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8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BOA 뉴스 삼지아입니다.
결혼 후 사이가 소원해진 제리 맥과이어와 도로시 보이드. 결국 별거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제리. 도로시가 필요하단 걸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가는데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6년 미국에서 개봉한 캐머런 크로 감독의 코미디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운동선수나 스포츠 클럽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하고 광고 출연이나 각종 계약을 처리하는 사람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영화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는 스포츠 에이전트인데요.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다시 도약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와 르네 제리거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포츠 에이전시의 매니저 제리 맥과이어는 7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하루에만 26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그야말로 잘나가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부상으로 입원하자 업무차 병원을 방문하는 제리. 그런데 선수의 아들이 무리하게 경기하는 아빠를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제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아들은 제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욕을 하며 돌아섭니다. 제리는 자신이 선수들의 장래와 건강보다 연봉과 계약금에만 집착했음을 깨닫고 에이전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돌리는데요. 동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리는 자신의 친구이자 에이전시의 대표인 슈가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들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제리는 회사를 나서며 함께할 동료를 찾지만 모두들 외면하고 말단 여직원 도로시만 따라 나서는데요. 한편 제리의 인간적인 면모에 이끌린 미식축구 선수 로드는 제리와 유일하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His Name is Alive의 Sitting Still, Moving Still, Staring Out 여전히 앉아서 움직이며 응시하다였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극본은 캐머런 크로 감독이 직접 썼는데요. 흥미롭게도 원래 캐머런 크로 감독이 염두에 뒀던 배우는 톰 행크스와 위노나 라이더였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초고를 썼는데요. 하지만 톰 행크스가 다른 영화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하자 톰 크루즈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죠. 감독의 주변 사람들은 톰 크루즈 캐스팅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톰 크루즈가 대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톰 크루즈와 위노나 라이더를 카메라 테스트해보니까 둘은 연인이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라 다른 여배우를 물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힌 배우가 르네 제리거였는데요. 제리거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독립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신인 배우로 당시에는 사정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더 후의 매직 버스, 마법의 버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separate days just to drive to my baby. Throw them 10 6-months each day, 'cause I drive my baby every way.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는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작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아메리칸 메이드, 미라, 탑건, 7월 4일생, 잭 리처, 라스트 사무라이 외 다수가 있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르네 제리거가 연기한 도로시는 제리 맥과이어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절묘한 캐스팅 덕분에 배우 제리거가 지닌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느낌이 제리의 이상주의와 결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영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네 제리거는 1969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1992년 TV영화 A Taste of Killing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널리 사랑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주디, 시카고 등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 실력을 뽐냈고 더 홀, 트루스, 콜드 마운틴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2003년 콜드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2020년 영화 주디로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도로시 아들인 레이 보이즈 역할의 조너선 립니키는 앙증맞은 외모와 인상적인 연기로 최고의 아역배우 자리에 올랐는데요. 제리 맥과이어 외에도 영화 스튜어트 리틀과 리틀 뱀파이어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과 브라질 주짓수에 매진했던 립니키는 벌써 30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스타가 돼서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알아보면서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리키리 존스의 홀세스, 말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e will fly way up high where the cold wind blows, or in the sun laughing having fun with all the people that you know. Situation should keep us separated. You know the world won't fall apart, and you will free the beautiful bird that's caught inside. Yeah, oh, she cries so loud as to why. You go
제리 맥과이어에서는 제리가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는데요. 로드가 미식축구 선수로 등장을 하죠. 영어로 풋볼이라고 부르는 미식축구는 미국의 주요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요. 4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일 미국적인 운동경기입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는 미식축구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정규 대항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내셔널 풋볼 리그, 줄여서 NFL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개 리그로 나뉘어 있고요. 매년 초 AFC와 NFC 승자가 격돌해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말하는데요. MLB는 국제야구연맹과 함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관리하기도 하죠. 경기 형식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구성되고요. 각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라는 우승 결정전을 치러서 월드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또 미국의 프로농구연맹 NBA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개막해서 팀당 정규 시즌 82경기를 뛰고요. 이듬해 4월 말 정도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 중순 정도에는 우승팀이 가려지는데요. NBA의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하키리그, NHL은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데요. 북미 하키 리그라고도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경기력 수준이 높은 아이스하키 리그이기도 합니다. 매년 9월 하순 개막해 경기를 치르고요. 이듬해 4월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에 열리는 스탠리컵 결승에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프로 경기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더 후에 Getting in Tune, 조율하기,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I'm singing this note cause it fits in well with the chords I'm playing. I can't pretend there's any meaning even in the things I'm saying, but I'm in tune. Right in tune. When I 영화 제리 맥과이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는 제작비 약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7년 미식축구 선수 로드 역할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낸시 윌슨의 샌디 함께 듣고 오시죠.제리 맥과이어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톰 크루즈의 진정한 매력은 액션이 아닌 이런 캐릭터에서 빛을 더 바란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 어려운 영화다. 직장인으로서 공감가는 영화다. 레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르네 제리거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재미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몰입이 잘 되는 영화다. 우린 너무 크게 보고 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중요한 건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인데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제리 맥과이어는 희한한 사람이다. 애초에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상기시켜준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영향력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코미디 애정 영화이자 오스카 수상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She'll let you in her mind.
영화 제리 맥과이어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제리 맥과이어를 다들 떠나지만 유일하게 떠나지 않은 선수 한 명이 있었죠. 바로 미식축구 선수 로드 티드웰이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가 함께 일할 것을 계속 요청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쇼미더머니, 떼돈 벌게 해줘.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해지기 전 미식축구 선수 로드에게 제리가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경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없는 거야. 이번엔 제리 맥과이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모두 잘나가던 제리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그때 제리가 자신이 회사를 차리겠다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자 싱글맘인 도로시가 함께 하겠다며 일어나 따라 나서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드가 미식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는데요. 잠시 후 깨어나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순간에도 제리! 제리 맥과이어! 라고 소리 지르며 제리와 감동의 포옹을 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닐 영의 World on a String, 외줄 위의 세상,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인간사가 담긴 감동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폭풍으로부터 피할 곳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Shelter from the storm. And if I pass this way again, you can rest assured I'll always do my best for her. On that I give my word. In a world of steel an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Word was spoke between us. There was a little risk involved. Everything up to that point had been left unresolved. Try imagining a place where it's always safe and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I was burned out from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Poisoned in the bushes and blown out on the trail. Hunted like a crocodile, ravaged in the c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Suddenly I turned around and she was standing there with silver bracelets on her wrists and flowers in her hair. She walked up to me so gracefully and took my crown of thorns.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Now there's a wall between us, something that's been lost. I took too much for granted, I got my signals crossed. Just to think till it all began on an uneventful m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Well, the deputy walks on hard nails and the preacher rides a mount. But nothing really matters much, it's doom alone that counts. And the one-eyed undertaker, he blows a feudal h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ve heard newborn babies wailing like a moaning dove. And old men with broken teeth stranded without love. Do I understand your question then? Is it hopeless and forl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n a little hilltop village, they gambled for my clothes. A bargain for salvation, and she gave me a lethal do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을 전국 ADHD 인식의 달로 정하고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HD를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풀이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ADHD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올림픽 대표 체조 선수였던 여성이 희귀한 폐렴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은 폐렴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ADHD입니다. 네. 예, 정신질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식, 대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ADHD 질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문의 그 풀네임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입니다. 영어 단어의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ADHD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는 뜻이고요. 네. Hyperactivity, 과잉 행동, Disorder, 장애라는 뜻입니다.
네.
자, ADHD는 뇌 전두엽의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납니다.
네.
집중력과 충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 정신과적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유전적 요인도 있고 신경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의 조합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ADHD 인식의 달,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사실 ADHD라는 용어가 의료 분야에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1987년입니다. ADHD를 의료계가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의 주도로 2004년에 ADHD 인식의 날이라는 것도 처음 생겼습니다.
네.
켄트웰 의원은 미국 어린이의 약 3에서 7%, 성인의 약 4%가 ADHD를 앓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ADHD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이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라고 당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의료계뿐 아니라 이 ADHD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요. 인식의 달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네.
하지만 ADHD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대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ADHD에 관해서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부터 함께 네네. 알아보죠.
자, 미국 아동과 성인의 ADHD ADHD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CHADD, 차드가 이런 여러 연구 논문을 냈습니다.
네.
이 ADHD에 관한 7가지 미신, 오해를 정리해 뒀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오해가 ADHD, 어린이에게만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 앞서 인식의 날 결의안에서 이미 아니라는 설명이 됐네요.
네. 성인들도 ADHD 앓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ADHD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차드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청소년기까지 ADHD가 지속된 사례가 50에서 80%가 되고요.
네.
성인기까지 이어진 사례 35에서 65%였습니다.
네.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16년간의 후속 연구에서는 77%가 ADHD 증상이 그대로 있거나 기준치 미만의 증상으로 진단이 됐고요.
네.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10년 후에 여전히 높은 ADHD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ADHD가 없는 여자아이들보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오해는요.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건가요?
예. 국립 어린이 건강조사에 따르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어린이들의 ADHD 진단율이 매년 5%씩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거 좀 진단이 과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던 건데요.
아.
하지만 2014년에 국립 ADHD 및 뚜렛 증후군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주의 깊게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받은 어린이 10명 가운데 9명이 최선의 모범 지침에 따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오해 살펴보죠.
예. 약물 치료가 과하다는 오해입니다. 국립어린이건강조사의 2003년에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ADHD로 진단받은 어린이 약 500만 명 중 69%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약물 치료가 적절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과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바로 부모의 나쁜 양육이 ADHD를 일으킨다. 이런 오해입니다.
아무래도 어른이들의 그 신체나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유전 환경 또 신경 생물학적 요인이 종합돼서 좀 생긴다 이런 요인을 말씀해 주셨죠.
네, 정확하고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결론은 ADHD 발병과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ADHD 증상과는 일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증상과 일부 관련이
네네.
있다.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을 했거나 부모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 밖에도 소수 인종 아동에 관한 과잉 진단, 과다 투약 오해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국립 어린이 건강 조사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 11.5%, 흑인 어린이는 9%, 히스패닉 어린이 6.3%로 백인 아동의 진단률이 흑인 아동과 히스패닉 아동 진단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ADHD 인식의 달을 맞아서 소개해드리는 ADHD 오해와 진실. 지금까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증상이 어떻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들어볼까요?
예. 자, ADHD라고 하면은 하나는 주의력 결핍, 하나는 다른 하나는 과잉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장애를 다 갖고 있거나 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16살 아래 청소년은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17살 이상부터 성인은 5개에 해당된다면 전문의를 꼭 만나야 합니다.
네. 자, 그럼 AD 주의력 결핍에 해당하는 증상부터 살펴보죠.
네. 자, 우선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실수가 잦다. 물건 자주 잊어버린다. 쉽게 정신이 산만해진다. 과제나 놀이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남의 말에 주의를 못 기울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장기간 노력해야 하는 일이 싫고 피하게 된다. 뭐 이런 증상입니다.
네.
사실 방금도 반응을 하셨지만 이런 것 해당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어쩌다 그러는 것 말고요. 이런 상태가 적어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 돼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자, 지난주에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하연 교수와 대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자신이 이 ADHD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생 때 매일 학교에 교과서를 안 가져가서 모든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넣고 빈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데 그 정도로 거의 매일 반복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6개월 이상.
자, 그럼 과잉 행동 HD 증상으로 넘어가 보죠.
예.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을 많이 한다. 타인의 질문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답을 내뱉는다. 내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몸을 비틀고 손과 발을 만지작 두드린다.
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종종 나가 버린다. 대화하거나 게임을 하는 중에 사람들을 방해한다. 조용한 놀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네. 사실 자폐증도 그렇지만 정신적 장애라는 게 그 범위와 정도가 상당히 넓고 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진하연 교수 한 번 얘기 더 하게 되는데요. 그 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시력이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안경을 맞추잖아요.
네네.
눈이 나쁘다고 해서 눈 나쁜 사람들이 같은 안경을 안 쓰는 것처럼
네.
이 ADHD도 개인차가 있고 또 커서 치료법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의를 만나는 게 필요한 거네요.
예. 뭐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네.
ADHD 역시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약물, 심리 행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대략 7가지로 나눈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치료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같은 자극제가 종종 처방이 되고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네.
비자극제 약물로는 아토목세틴, 구안파신이 있는데요. 대안으로 일부 개인에만 적합한 그런 약물입니다.
네, 약물 치료는 그렇고 행동 치료는 어떤가요?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예, 행동 치료는 자기 통제 능력과 충동적 행동 관리, 자존감 향상이 효과적이랍니다.
네.
이 소아 ADHD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특별히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춘 치료사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사를 찾을 때 이 자녀를 위한 일관된 규율을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지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을 알려주는지 또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하는지 치료 계획을 평가받고 조정할 만큼 유연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치료사를 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요.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식사와 운동, 수면요법 등도 행동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멋지고 마치고 시간에는 10월 ADHD 인식의 달을 맞아서요. ADHD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영국 왕립학회가 2020년 최고의 과학책으로 선정한 책이 있습니다. Explaining Humans라는 제목인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쓴 30대 영국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카멜라 팡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8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26세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생물정보학 분야 과학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 자, 이런 여성의 사례만 봐도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좋은 예가 아닌가 싶네요.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이란 제목입니다.
예, 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자, 멋지고 마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폐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인 스포펀드의 한 여성이 자신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모금 캠페인 시작합니다. 이런 사연을 올렸는데요.
네.
예, 알고 보니 미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네. 가장 많은 5개 메달을 획득한 전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 메리 루 레튼 씨인데요.
네.
텍사스에 살고 있던 레튼 씨가 지금 아주 희귀한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이 이 레튼 씨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폐렴이라는 게 심각하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폐렴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흔하고 또 잠재적으로 심각한 폐 감염입니다.
네.
허파과리에 염증이 생기고요. 고름이라든지 뭐 다른 액체로 가득 차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폐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슴 통증, 숨 가쁨, 피로가 포함되는데요.
네.
이 증상의 심각도는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뭐 고열, 호흡 곤란이 심한 중증 증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또 노인과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세균성 폐렴은 주로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요.
네.
바이러스성 폐렴, 항바이러스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예방 방법 좀 알려주시죠.
폐렴구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 레튼 씨 15일자 CNN 보도에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예, 예.
이번 주 여행 시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고 마치고로 꾸며드린 여행 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Would you give me a ride after work?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 is only a stone's throw from here. You can walk there.
제가 잔에게 일 끝나고 우체국까지 차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잔이 우체국은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면서 걸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영어로는 a stone's throw, 돌을 던져 닿을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한국에서는 엎어지면 코가 닿는 거리, 미국에서는 돌을 던져 닿을 수 있는 거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I live a stone's throw from my work.
나는 회사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삽니다.
I live only a stone's throw from my school.
나는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삽니다. 이번에는 코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hat are you looking for?
My phone.
It's right under your nose.
제가 전화기를 찾고 있으니까 Johnny, it's right under your nose. 당신 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코에 아래에 있다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코 앞에 있다. 영어로는 it's right under your no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couldn't find my phone. It was right under my nose.
나는 전화기를 찾지 못했어요. 전화기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코 앞에서 사라졌다. 내 면전에서 사라졌다. Right under my nose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It vanished right under my nose.
right under your nose, 가까운 곳, 코 앞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no skin off my nose, 내 코에서 피부가 벗겨진 게 아니다라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eans that a situation does not affect or concern me.
No skin off my nose의 뜻은 상황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코에서 피부가 벗겨져도 내 코에서 피부가 벗겨진 게 아니니까 나랑 무관한 일이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표현이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David is getting a divorce.
I don't care. It's no skin off my nose.
데이빗이 이혼 중이라는 말을 했는데 존이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한다. It's no skin off my nose, 내 알바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럼 끝으로 코앞의 거리, a stone's throw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give me a ride after work?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 is only a stone's throw from here. You can walk ther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아주 가까운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영어로는 a stone's throw. 당신의 코앞에 있어요. It's right under your nose. 상관없어요. 내 알바 아닙니다. It's no skin off my nose. 코, nose가 들어간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8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겨냥해 기습적인 육해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4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끔찍한 공격을 분명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맹공격에 대해 거의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하지만 큰 차이도 있다고 NBC TV의 언론을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That was a state-on-state conflict, army against army with clear front lines. This is a massive terrorist.
블링컨 장관은 당시에는 명확한 전선을 가진 군대와 군대가 싸운 국가와 국가의 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테러 공격이라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그들의 집에다 총으로 쏘며 이스라엘인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가자 국경 너머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휠체어를 탄 홀로코스트 생존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인질로 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집에 불을 지르고 음악 축제에서 젊은이들을 학살하는 등 이슬람 국가와 같은 야만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매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군수품과 다른 장비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이스라엘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하마스 공격에 직접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do know that Iran's had a long relationship with Hamas, long support. It's one of the reason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란이 하마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바로 400명이 넘는 이란인들과 하마스에 제공되는 지원과 같은 것에 대해 기업들을 제재하는 등 이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에게 모든 적절한 지원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자신과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다른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